성공한 사업가 한 분이 최근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많이 벌어도 모았고 잃어도 모았습니다. 이런 과정에 질문이 생겼는데요. 정말 내 것은 뭐지? 내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제 것은 뭘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귀한 깨달음을 갖게 하시다니.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참 많은 것이라고. 그러나 아닙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뭐죠? 하나님이 내게 두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맡겨둔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게 아니고 내 재물도 내게 아니고 내 자식도 내게 아닙니다. 그럼 왜 맡겨두십니까? 잠시 보관하고 있어라. 필요할 때 너를 통해 그것을 사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필요할 때 쓰시려고 잠시 맡겨두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제 것은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껏 가져도 됩니다.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외의 것은 내게 두신 것이기 때문에, 맡겨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 사용하실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나에게 두신 것은 내 것이 아닌데 가지려고 하고, 나에게 주신 것은 내 것인데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가져야 하고 하나님만 가지면 다 되는 것인데,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선물만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제 사장님은 깨달으셨으니 내가 정말 사모하고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깊이 깨달으시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나에게 잠시 맡겨둔 것이니 그런 줄 알고 살아가시면 많은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이것을 언제 아셨나요? 이론적으로는 진작 알았죠. 그런데 자식을 먼저 보내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식이 제 것인 줄 알았거든요. 떠나고 나서 너무도 아까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았죠.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잠시 맡겨둔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사인을 놓칩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네 것이 아니다라고 종종 사인을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죠.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살펴보았는데, 모든 사람이 이 기적에 놀라면서 예수님을 추종하게 되자 유대 지도자들은 불안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들은 고민했죠. 내가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가, 아니면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그럴 때 변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들은 변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에 대하여 체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알고 예수님은 잠시 몸을 피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유월절을 앞두고 다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길목이 되는 베다니 마을에 들렀다는 것이죠.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 것이 확실한데 예수님은 왜 죽을 줄 아시면서도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시는가?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어리석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 제물로 주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이고, 가다가 베다니에 다시 들리게 된 것이죠. 이 베다니에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생명의 은인이신 예수님이 방문하시자 너무너무 반가워서 기쁨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손님을 대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손님이 오셨을 때에 발 씻을 물을 드리는 겁니다. 손님 자신이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조금 더 귀한 손님이 오시면 그 주인 집에 종이 와서 손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근데 그보다 더 귀한 손님이 오시면 주인 자신이 직접 손님의 발을 씻어드리게 되는 것이고, 최고의 대접은 뭐냐 하면 주인이 손님의 발을 씻어드린 후에 귀한 향유를 손님의 발에 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향기가 진동하게 되고 그것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에 대한 최고의 예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지극히 순전한 향유 한 나드가 들어가는 통을 열고 그 한 근의 나드를 예수님께 다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나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인도에서만 생산되는 향유로서 유대 사회에 통용되는 향유 중에서 가장 값비싼 향유가 나드 향유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보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비트코인이 보물인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 여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주와 향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보물이 뭐냐? 순전한 나드 향유입니다. 대개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가 선물로 주는 경우가 많았고, 이제 이 향유를 가지고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데 사용을 했고, 때로는 아주 귀한 손님을 접대할 때 사용을 했고, 어떤 경우에는 팔아서 쓸 수도 있고, 다른 경우에는 좀 남겨두었다가 시집가는 딸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여성들에게는 향유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었고, 결혼하는 여자에게는 최고의 혼숙감이었고, 홀로 된 여인들에게는 가장 훌륭한 재산 목록 1호가 향유였던 거죠. 그런데 이 가난한 집에 어떻게 한 근이나 되는 향유가 있을 수 있었겠는가?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돌아가신 마리아의 어머니가 막내딸을 향하여 마련한 마지막 미천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은 그 모든 향유를 한꺼번에 다 예수님 발에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나드 한 근은 지금의 도량형으로 말하면 350g 정도 되는 무게이고 액체이기 때문에 한 350cc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손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양발에 향유를 바르려면 1g이면 충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것을 다 부어버린 거죠.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드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내가 이 귀한 나드 향유를 발라드리면서 사랑과 존경을 바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내 인생이 지속되는 동안 예수님 외에는 이제 나에게 더 이상의 사랑과 존경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는 것은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이분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겸손히 순종하리라는 고백이 담긴 거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전부 쏟아 모으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분께 사랑과 존경과 충성을 바친다는 눈물겨운 사랑의 고백이 바로 마리아의 행위였던 거죠. 여러분이 그 옆에 서서 그것을 보았다면 여러분의 느낌이 어떻겠어요? 이야, 참 대단한 사랑이다. 감격스럽지 않았을까요? 근데 감격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고 본문은 말하죠. 4절과 5절을 읽어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니 그 비싼 향유를 한 방울이면 충분한데 왜 다 붓는가? 그거 낭비가 아닌가? 팔면 적어도 300데나리온을 받을 텐데.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성인 남자 하루의 일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얼마쯤 되겠어요? 성인 한 사람이 받는 하루 일당. 이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연봉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푼도 안 쓴 연봉. 아마 최소한 3천만 원은 넘을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억대가 넘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연봉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가난한 집에는 얼마나 큰 미천이었는지 마리아가 소유한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순간에 부어버리다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은가? 너무 낭비 아닌가?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낭비 아니야 이거? 상식적으로는 낭비죠. 경제적으로 보자면 낭비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것이 비싼 것인 줄 몰랐을까요? 아까운 줄 몰랐을까요? 자기가 가진 전부인데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 말합니다마는 내 사랑의 대상과 내 사랑의 척도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돈입니다. 내가 가진 돈을 누구를 위하여 얼마나 쓰느냐가 그가 가진 사랑의 대상과 사랑에 대한 크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옷에다 내 돈을 때려 박는다. 그럼 옷을 사랑하는 분이죠, 뭐. 자식에게는 아낌없이 쓴다. 자식 사랑한다는 얘기고. 선교하는 데 다 쓴다. 선교를 사랑하는 거죠. 무언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에다 돈 쓰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남이 볼 때는 낭비인 거지 자신에게는 낭비가 아닌 거죠. 그래서 본전 생각이 나면 이미 사랑에는 금이 간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윤리학자 헬무트 틸리케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에는 낭비성이 있다. 그러나 세상은 세상을 위해 자기 인생을 낭비한 사람들에 의해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희생의 감격과 헌신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허무에 빠지고 무의미에 헤매고 있는 것이다. 헌신은 최고의 감격을 가져오며 가장 차원 높을 사는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기 것을 다 쏟아붓고 하나도 남지 않은 마리아가 아니고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을 낭비로 보는 초라한 인간, 철저하게 움켜쥐기만 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비난하는 존재, 모든 것을 돈으로 따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스스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부끄러운 인생이고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서 서로가 더불어 살아가는데 왜 나만 가족을 위해 더 남보다 희생해야 되는가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직장에서 내가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지 내가 뭐하러 더 일해야 돼 미쳤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서도 아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더 희생하고 헌신할 필요가 뭐가 있어? 어리석은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다 가룟 유다가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했나?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어. 가만두어라. 마리아의 행위에 대하여 가다부터 말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나의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간직해 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죠? 정말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나요? 아닙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무슨 장례 준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장례식을 위한 것이라고 했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하는 일이 따라다닐 것이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헌신이 거론될 이유가 있나요? 객관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이야기가 함께 따라다닐 것이라고 했는가? 자,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인데 예수님이 보여주는 십자가 사랑,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는 십자가 사랑에 대하여 예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는 반응이 뭐냐는 거죠. 나의 죽음, 나의 십자가 사건을 마리아처럼 감격하며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너희들 모두 나의 십자가 죽음을 마리아의 자세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고백과 헌신을 십자가 사건에 대한 사랑의 응답으로 받아준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에 대한 인간의 최고의 반응으로 예수님을 향한 인간의 최고의 사랑의 반응의 모델로 마리아의 행동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죠. 사랑에 대한 응답.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간을 향한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에 대하여 인간의 응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마리아를 통해 보여주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우리의 가장 마땅한 응답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잘 생각해 보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명이 뭐죠, 그럼? 믿는다며? 어떻게 증명할 건데? 입으로 말한다고? No. 아닙니다. 그 증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정말로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다는 것을 믿었다면 너희들은 마리아처럼 고백하고 그렇게 행동해야만 정말로 받아들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굉장히 어렵고도 무서운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라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마리아의 반응이 없다면 우리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은 입으로만 하는 감격이고 머리로만 이해한 감격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말로는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손해가 나면 얼마든지 그 사랑을 외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의 위대한 십자가 죽음이 왜 나에게는 아무 감동도 없지? 왜 그 놀라운 사건이 세상을 진동하게 할 만큼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그런데 왜 나는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한 열매가 내 삶에는 없는 것일까? 마리아처럼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으로만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는 자가 있으면 받는 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야구 경기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투수가 공을 던지려고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의 온 힘을 다하여 목표를 향하여 공을 던집니다. 누가 받아요? 포수, 캐처가 퍽 하고 받습니다. 이 던지는 자와 받는 자가 작품입니다. 그거 자체로서 퍽퍽 소리가 날 때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내가 너를 위해 죽노라 하고 자신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어떻게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아야 돼요? 공을 탁 받아야지요. 정확하게 받아야 되죠. 그 정확하게 받는 자세가 마리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자기를 던진 그 사랑을 제대로 누군가가 받으면 예수님은 기뻐하시게 되고 받는 자에게는 놀라운 감격이 생겨나고 그 사람의 삶에서는 엄청난 향유 냄새가 진동하게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처럼 놀라운 사랑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게 이 시대의 슬픈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되어와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다 아낌없이 내주는 사랑 아닙니까?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보여줄 수 있는 일이 뭐냐는 거죠. 마리아처럼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붓고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고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에 대한 최고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인생 100년을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가장 주님을 기쁘게 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최고의 성공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아닌가? 최고의 성공,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인생의 열매이고 삶의 과제입니다. 이것이 없는 인생은 텅 빈 거죠. 허무한 것입니다. 천년을 살아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응답은 예수님을 향한 모든 사람의 사랑의 응답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마리아는 자기의 전부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신하고 팔아먹었지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스스로에게 질문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위해 필요 이상 헌신해야 돼? 나는 예수님의 나를 향한 십자가 사랑과 희생을 믿어. 믿는다고. 그러나 나는 그걸 받기만 하면 돼. 아무것들이지 않아도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억셉트한다고 내가.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성립하는 개념인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나는 안다고. 그래서 받기만 하면 된다고. 성립하는 개념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반쪽의 믿음인 거죠. 주님의 사랑은 믿지만 그것으로 끝이라면 온전한 사랑이 성립되지 않죠.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마리아처럼 감격하며 자신을 드려야만 되지요. 그래야만 그 예수님의 진리가 내게서 나의 진리로 완성이 되는 거죠. 주님은 주셨는데 제대로 받아야 될 텐데 주신 예수님이 기뻐하셔야 될 텐데 내게서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이렇게 마리아처럼 나의 사랑에 응답하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 오늘 본문 속에 가득 담겨 있잖아요. 입으로만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랑을 진정으로 내 것으로 받아서 바르게 응답하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나의 가장 귀한 옷값을 깨뜨려 주님의 팔에 붙고 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되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사랑에 대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나의 가장 귀한 옷값을 깨뜨려 주님 발에 붓고 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 각자 자신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죽으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것을 움켜쥐느라고 몰두하는 것에서 이제는 인생이라는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위하여 송두리째 당신을 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바르게 응답하며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시고 그런 삶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 가장 멋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두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